오늘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이분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전면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30살이 되셨을 때 전면에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그 이스라엘 땅에 그 하늘의 왕국이라 불리는 실제적인 왕국, 다윗의 왕좌를 잇는 그 왕국이 이제 곧 세워질 것이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국이 어떤 모습으로 통치가 될지, 어떤 원칙에 따라서 통치가 될지, 그 왕국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 6, 7장이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도덕 강론이 아닌 것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하는, 아, 이거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고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인 것이고 메시아께서 세우실 왕국의 어떤 법령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할때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특성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그러한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공통점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화평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고 우울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 찬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원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화평,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그랬습니다. 화평, 우리말로는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됐지만, 피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또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는가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누구와 화평하게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첫 번째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여야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해된 자, 화평케 된 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생활 내내에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전능자와 다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적인 복종, 전적인 순종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 부분에서도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주님의 멍에 아래 있는 삶,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임원섭 형제님께서 지난 작년 주일학교 공부 시간에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 자신과의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과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세상에는 나 자신,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모여있는 또는 이 이제 TV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우리 지체들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는 나 자신,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 자신과의 화평의 문제는 사실 일회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건 일회적인 사건이었지만 또 전능자와 다툼에 있어서 계속해서 내가 항복하는 문제는 반복적인 문제이듯이 나 자신과의 화평의 문제도 어느 순간에 내가 한번 나 자신과 크게 화평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 자신과 화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왜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나 자신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 내가 두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오, 내 혼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 내 혼아. 그러니까 이제 나를 좀 객관화시켜보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두 개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 나에 대한 어떤 이 정체성을 정립하는 문제, 이제 그 문제인 것인데요. 자,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까요? 용서할 수 없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그것보다 나를 좀 더 낮추어 보든지 높게 보든지 그럴 때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인생에 있어서 또 고민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이런 문제에 맞닥뜨려서 또 해결받은 분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이건 뭔가?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준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도 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즉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 먼저는 범법과 죄들로 인해서 죽어있던 자였습니다. 과거에 죽어있던 자였어요. 그리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갔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 불 속에서 밤낮 참 고통의 연기가 세세 무궁토록 올라가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만 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전 인격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도 분리되고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이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도 분리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은택으로부터 분리된 채 영원히 그렇게 찬 곳에서, 차가운 곳에서, 그러니까 불못이지만 사랑으로부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갑죠. 그러한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았어야 할 자였습니다. 제가. 그렇죠? 제 정체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제시된, 누군가로부터 제시된 그 화해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렇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화해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해 듣고는 그 복음에 반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주셨고 또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한때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전에는 어둠의 권능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이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입니다. 영원히 죽었어야 했던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표현대로 그야말로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교만이 행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저라고 하더라도 저 스스로를 비난하고 낮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저의 정체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자신이 어떤 존재냐면 제 안에 새 본성, 새 사람이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본성, 옛 사람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이중인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정죄는 더 이상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저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하늘의 변호자를 갖게 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 네. 이게 저예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러한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보다 나를 더 낮추어 보든지 나를 더 높여 보든지 두 군데 다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인데, 원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는 여기인데 나를 여기다 놓고 보든지 여기다 놓고 보든지 이만큼의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갭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혼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육적인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갭들이 나와의 화평, 내가 나와 화평한 문제를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갭이 있으면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높이가 딱 맞아야만 정지가 되어 있지, 이것이 한쪽이 기울면 계속 물이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끊임없이 이게 갈등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보다 나를 더 낮춰서 못하게 천하게 볼 때에 어떤 현상이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잠깐 보십시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다루고 또 밝혀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는 성경적으로 옳은 부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성경과 또 동떨어진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리학 이야기를 많이 끌어올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교회에서는 이것을 뭐 상담 심리학, 또 뭐 내적 치유, 뭐 이런 이제 이름으로 세상의 심리학을 굉장히 많이 끌어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건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런 것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이 이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에 대해서 좀 분별하는 그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보다 나를 더 못하게 취급할 때, 영적인 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되면 구원의 가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놀라운 구원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나를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낮춰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이 구원의 가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때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나를 그 구원의 그 이제 그 내 어떤 죄의 모습, 내 어떤 연약한 모습 이런 것만 자꾸 부각시키다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조금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자꾸 이제 그야말로 성경적으로 낮춤으로써 구원에 대해서 감사 쪽으로 흐르면요 그거보다 더 뭐 감사한 것은 없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보다는 죄 문제에만 끊임없이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그 죄된 모습에만 거기에만 끊임없이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으로 아주 괴로워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 자신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한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죄에 집착하기보다는 성령님께 집착함으로써 이 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생활, 이게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제쳐둔 채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책감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보다 나를 더 영적으로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화평이 없어요. 육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육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정당한 나의 가치보다 나를 낮춰서 보게 되면 육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나를 비하하게 되면서 우울감에 시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다리가 짧지? 나는 왜 이렇게 손가락도 짧지? 나는 왜 쌍꺼풀이 없을까? 나는 왜 머리숱이 이렇게 없을까? 난 머리가 왜 빨리 새지? 난 코가 왜 이렇게 낮아? 외모에 대한 어떤 불만, 컴플렉스, 또 어떤 지적인 능력, 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전부 제 얘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기억력이 나쁘지? 난 왜 이렇게 길도 못 찾아? 어떤 이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적 능력이 됐든 뭔가 또 이 어떤 예술적인 능력이 됐든 뭐 신체적인 능력이 됐든 이런 능력, 또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못 맺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래서 이걸 남들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쟤는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쟤는 저렇게 달리기를 잘하는데 나는 왜 달리기를 못하지?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런 모습을 누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참 정말 모든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사실 세상에 나보다 능력 있고 잘생기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꽤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렇게 또 그런 이런 모습에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나 자신을 육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서 좌절감, 상실감, 무력감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세한탄을 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면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 정도밖에 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토록 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했는데 보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불만이에요. 그렇죠? 육적인 면에서 나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보다 나를 더 낮게 이렇게 취급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과거에 안 좋은 기억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잘못 대우받았던 것,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던 것,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 학대받았던 것, 또는 내가 어릴 때 탈선했던 기억, 뭐 이런 어떤 이 안 좋은 기억, 과거의 안 좋은 기억,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게 될 때 나 자신을 비하할 수 있고 우울감에 계속 빠져 있을 수 있고 그런 화평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에 집중하지 않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런 기억, 과거의 기억, 과거의 내 경험, 여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만나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기를 비하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보다 나를 더 낮추어 봐서 자기를 비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또 자격지심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자기도 피곤하고 남들도 피곤하게 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보다 나를 높게 취급할 수 있어요. 나를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취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마귀의 괴계와 죄 파괴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매순간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보다 나를 더 영적으로 높게 봐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다가 죄의 어떤 그 위험성, 마귀의 어떤 그 교활함,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늪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가 늘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죄의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걸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육적인 면에서 나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보다 나를 더 높게 놔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되면 열등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인데 내가 상정한 나는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육적으로 내가 상정해 놓은 나는 이만큼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미술에 대한 감각이 일반 사람들이 점수로 매긴다면 50이란 말이죠. 50. 하나님이 제게 부여해 주신 미술 감각은 50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에 굉장히 셈이 많아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최소한 90은 돼야 된다. 이렇게 상정을 해 놨어요. 그게 뭐 미술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갭이 커질수록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열등감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상정해 놓은 나의 내가 못 미치니까 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열등감은 정말 열등한 사람보다, 정말 저처럼 열등한 사람보다 굉장히 우등한 사람이 더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볼 땐 굉장히 그래도 능력이 좋고 갖출 만큼 갖춘 사람인데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자기가 상정해놓은 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열등감은 교만입니다. 그렇죠. 열등감이 정말 열등한 게 아니라 이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 나는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만큼이 있는 것인데 그거보다 나를 너무 높게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나 자신과 화평하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여기에 딱 맞춰서 매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를 높여놨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갭을 줄여나가느라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까칠해져서 이게 이렇게 높아졌거나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 저도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네.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분노에 차에 있게 되고 또 어쩔 때는 이게 좌절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화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나 자신을 정당하게 바라봐야 돼요. 정당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보다 나를 낮게 취급하는 거 예, 과소평가예요. 반대가 과대평가입니다. 사탄이 사탄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탄보다 사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죠? 더 높여놨습니다. 더 높여놨어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쫓겨났고 그 이후에 마귀가 사탄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간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보다 더 높여놓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또는 반대로 완전히 낮춰놓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도 다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나보다 더 낮춰놓고는 그거를 겸손이라고 포장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교활한 것입니다. 나는 겸손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다 겸손이라고 속았는데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그것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것을 굉장히 비하해 놓은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으로 또 오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보다 지나치게 낮게 보든지 지나치게 높게 놔두든지 이런 것으로서 이것을 잘못 상정해 놓고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갭들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나와 화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의 정당한 가치, 영적으로도 정당한 가치, 또 육적인 면에서도 정당한 가치,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늘 성경으로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또 나는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살 때 화평이 있는, 나 자신과의 화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얘기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룬 분인지 기억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나 자신과의 하나님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늘 필요한 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 비교의식. 여기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분노하게 되고 침체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어때요? 시기심에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까칠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잠겨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관한 시선으로 이제 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지만 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높게, 더 좋게,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화평한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화평한 법을 그렇게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다 같이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케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